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이 강릉까지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이 잘 됐습니까? 예. 우리 오전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읍시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피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죄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1985년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33년째 이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여름이 오면 이 수양회가 되면 야 내가 그때 우리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허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게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이 복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월드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이제 IT에 선교사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IT 시장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시장님하고 내무국장님 또 보좌관 그 시장님의 보좌관을 모시고 왔는데 이 IT는 장관님보다 시장님이 더 파워가 있대요. 그래서 시장님의 보좌관이 누구냐면 전직 장관이에요. 그 장관이었던 분이 시장님 보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관님이 왔는데 하여튼 이 보좌관님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 시장님을 수행해서 모시고 왔으면 시장님 마음이 어떤가 시장님이 뭘 기뻐하나 뭘 원하시나 시장님이 또 불편한 게 없나 시장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누가 시장님인지 누가 보좌관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드캠프 1주차에 이 시장님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시장님 언제 시간 나면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 시장님이 이 호텔은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제 분위기가 그렇고 좀 조용한 데서 어디 커피숍 같은 데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아 좋다고 그러자고. 그래 이제 길 건너에 커피숍이 있어서 앉아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말씀을 다 이제 전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본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인데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간다고. 근데 이해가 가는데 죄가 없어졌는지 죄가 있는지 이게 이제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음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분이 IT의 그 대통령을 꼭 한번 여기 모시고 오고 싶다고. 대통령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만나는데 이분이 이제 IT 대통령이 이분을 총리로 지명했는데 거부했대요. 왜냐하면 난 총리 안 하고 다음에 대통령 할 거다. 이래가지고 총리 지명을 거부했는데 내가 대통령을 꼭 모시고 여기 오고 싶고 IT에 땅을 주고 싶고 MOU를 체결하고 싶고 8월에 IT에 큰 국제적인 청소년 행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IYF에서 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시장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보고 복음을 한번 전하라고. 그래 복음을 또 들었어요. 근데 또 이해가 잘 갔어요. 근데 이분이 좀 뭔가 이렇게 복음이 딱 트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서울로 오셨는데 제가 고척 스카이돔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이분이 출국이에요. 그래서 야 가시기 전에 IT에서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 오늘 아니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데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분을 이제 모시고 또 안내를 해주는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오늘 한 8시쯤이면 식사를 하고 교회로 이분을 모시고 갈 건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교제 한번 하십시오. 아 그러면 내가 8시까지 가긴 조금 어려운데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래 갔는데 제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시장님한테 롯데타워를 구경시켜드리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이 오전에 쇼핑을 했고 오후에 관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을 보고 막 좀 짜증을 냈어요. 아니 오전에 쇼핑하고 오후에 관광했으면 됐지 무슨 밤에까지 또 관광이냐고. 우리가 이분들 관광시켜주려고 모시고 온 게 아니고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마음을 열게 해서 열린 마음에 예수님을 넣어주는 게 목적인데 오전 내에 쇼핑하고 오후 내에 관광하고 저녁에 또 무슨 구경이냐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아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관광하지 말고 오늘 좀 교제하자고 그래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장난도 아니고 구경시켜준다 그래놓고 또 취소하면은 그거 우리 선교회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가는데 마당에 어떤 형제님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가 아 목사님 오늘 시장님 식사하면서 그 새로 지은 서울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 구경을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좀 야단을 쳤어요. 형제님 오전에 쇼핑하고 오후에 관광했으면 저녁에는 좀 쉬면서 복음을 듣도록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을 써야지. 형제님 하루 종일 저녁에까지 무슨 관광을 시키냐고. 그리고 저녁에 잘 모르면 목사님 오전에 이랬고 오후에 이런데 저녁에는 좀 이분을 어떻게 모시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왜 임의로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또 옆에 한 형제님이 섰다가 아 목사님 제가 옆에서 구경시켜드리자고 바람을 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형제님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복음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장님을 만났는데 구경을 안 가고 좀 교제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시장님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우리 형제님들 책망을 좀 했습니다. 아니 오전 내일 쇼핑하고 오후에 계속 관광했는데 밤에까지 시장님 또 구경시켜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시장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하루 종일 다니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녁에는 좀 쉬시면서 차나 한잔 하시고 그래 좀 이야기도 나누고 일찍 좀 쉬시도록 해야지 저녁에까지 무슨 관광을 시켜드리냐고 막. 그래가 제가 형제님을 좀 책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괜찮다고. 그래 시장님 시장님이 구경을 가시기를 원하시면 가셔도 되고 시장님이 저녁에 쉬시고 싶으면 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나는 괜찮은데 보좌관한테 물어보라고. 보좌관이 구경 가자 그러면 가고 보좌관이 안 가자 그러면 안 갈 거라고. 그래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좌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 보좌관인데 보좌관님이 아 나는 피곤해가지고 오늘 쉬고 싶다고.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차나 한잔 하시고 우리 이야기 조금 나누다가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 이제 식사 이제 하고 오셨으니까 차 한잔 하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좀 다니셔가 피곤하신데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짧게 이제 어떤 예화를 하나 들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근데 이제 길게 좀 이야기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 이제 이 다음에 이분이 아 목사님 계속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아 오늘 좀 많이 피곤합니다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는 제 아들이 시장님 뭐 아버지 말씀 듣고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목사님 도대체 그 자꾸 여기 오니까 구원 자꾸 그러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아 구원은 너무너무 받기 쉬운 건데 제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이 뭐냐 이게 전공이라고 그거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래 이분이 그날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시장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시장님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지요. 그런데 이 보좌관은 이 복음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보좌관은 듣고 나서 이제 시장님이 사실은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아 여기서는 죄가 없다는데 그 내무국장하고 보좌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냐고. 아니, 예수님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가 없다는데. 자기들끼리 오면서 막 토론을 했는데, 아, 내가 이제 이해가 간다고. 근데 이 보좌관이, 아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떻게 죄가 한 번만에 다 없어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이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전에 전자상가를 갔는데 그 마음에 드는 휴대폰이 있는데 내가 그 휴대폰을 살 때 생각을 해보라고. 휴대폰 살 때 값을 다 내고 사느냐 아니면 값을 조금 내고 또 좀 이따 조금 내고 또 좀 이따 조금 내고 그래가 휴대폰을 사느냐고. 휴대폰을 살 때 휴대폰 값 다 지불하고 사지 않느냐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죄값을 한꺼번에 다 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 죄값을 조금 내고 그러겠느냐고. 시장님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고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님이 아 우린 죄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 보좌관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너무 한국에 이제 의술이 좋고 마음을 써서 해주니까 그 삐딱하던 보좌관이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수속을 마치고 한 30분쯤 시간이 있는데 이 시장님이 보좌관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 복음을 전해 이 보좌관이 시장님이 복음을 전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IT에 그 어떤 부인이 이제 우리 그 이한솔 선교사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 부인이 IT에서 로또 복권 그 IT에도 이제 로또가 있는가 봐요. 복권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이러는데 복권하는 부인이니까 아이 뭐 이런 사람들 좀 별로야 이래가지고 연락이 오면 그냥 연락받고 별로 이제 연락을 안 했는데 아, 이 부인이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주머니 내가 지금 IT 시장님을 모시고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시장님 여기 와 우리 캠프를 참석하고 이제 우리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시장님이 내 친동생이라고. 그래 시장님한테 아, 진짜냐고. 그래 보여주니까 시장님이 그분이 우리 누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시장님하고 찍은 사진을 이제 IT에 보내주니까 이 부인이 시장님이 막 이제 한국 자랑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장님이 이제 사진 찍은 걸 보내주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너무너무 나를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막 IYF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선교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누님 되는 분이 하, 내 동생을 그렇게 마음으로 섬겨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 이제 시장님이 가셨는데 우리 이제 아들도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문자가 왔는데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한국에 갔다 오면서 많은 걸 보고 느꼈는데 제일 감사했던 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게 한국에 가서 내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거였다고. 참 이래 감사한데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 그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날 저는 야, 이 시장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 저녁 아니면 시간이 없어. 오늘 꼭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롯데타워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 선약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장님에게 롯데타워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우리 형제님들이 악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예, 민박을 하면서 해외에서 오신 귀한 분인데 정말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기면 이게 선교의 꽃받침이 돼.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 음식도 맛있게 대접하고 구경도 많이 시켜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이분들을 섬겼겠죠. 제가 이제 그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건 다르다. 그 시장님을 섬기는 분들이 악한 마음으로, 삐뚤 마음으로, 거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시장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내 좋은 마음이 복음을 방해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주의 마음을 받고 교회와 종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내 나름대로 내 안에서 내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는 이것들은 대적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거스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섬겼는데 그게 악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면 마음에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또 음식을 대접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니 이걸 잘못했다고 하다니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제가 신앙은 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고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내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대적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좋은 마음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마음이 어떠하냐, 종의 마음이 어떠하냐, 교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걸 살피고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 교회와 종들의 마음 앞에서 내 마음을 비우고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하고 부딪히게 되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교회가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이걸 유기라고 하다니, 이걸 악하다고 하다니 책망을 받으면 불편한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일반 교회를 한 12년 정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12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도 합당하게 들렸어요. 그렇지, 십계명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선을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니까 내가 율법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니까 아, 이거 신앙이 어렵다. 야, 이거 율법을 지키는 게 참 힘들다. 그러면 율법을 어길 때마다 가책이 오고 정죄를 받으니까, 그럼 내가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마음에서는 이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백을 해도 죄가 있고 기도를 해도 죄가 있고 빌어도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점점 많아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져서 이제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 야 이거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네가 좀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더 이상 잘할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1년이나 5년쯤 시간을 더 주셔도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연장이고 반복이지 이래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자신이 없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한계를 느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공고하고 신앙의 길이 안 보였을 때 저희들 교회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교회와 연결이 돼서 85년도 여름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복음을 쭉 들었는데 다 이해가 갔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제 양심상 제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양심상 구원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무슨 확신이 분명히 있었냐?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이 확신만 있었어요. 그 저는 지금도 신앙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에 죄는 있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 죄는 있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저는 늘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지금 죽으면 나는 하늘나라를 못 간다. 그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수양에 와서 이제 복음을 쭉 들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좀 졸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구원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보장만 받는다면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인데 이건 결국 지나가는 건데 내가 좀 가난해도 무시를 당해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만 받는다면 그거는 감수할 것 같은 마음이 많았어요. 굉장히 구원을 기다렸는데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 구원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겠고 이해가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마치고 나오면 좀 생각을 해보도록 좀 놔두면 되는데 마치고 나오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좀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믿어집니까? 자꾸 이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나도 믿고 싶은데 지금 안 믿어져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마치고 나면 좀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주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해가 안돼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막 밀려오느냐 하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너를 알잖아. 너 얼마나 추하게 살았어.
얼마나 악하게 살았어.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가정스럽게 살았어.
구원을 받으려면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네가 하나님이라도 너같이 형편없는 인간에게, 너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어? 내 행위가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았고 율법을 어겼고 가정스럽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내 행위, 과거의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는 은혜를 입히지 않을 거라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막 지배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합당한 거예요. 너 추하잖아. 너 악하잖아. 너 부끄럽게 살았잖아. 너 죄 많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도 너 같은 인간의 은혜를 안 베풀겠지. 너 같은 인간은 구원을 못 받겠지.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안 되면 이제 끝이다. 그래 텐트를 철거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나서는데 그때는 우리 전국교회 이제 형제자매들이 많지도 않은데 영혼 하나가 금사락인데 이 수양에 와가지고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보따리사가 간다니까 또 목사님한테 신고가 됐어요. 그래가 이제 막 형제자매들하고 목사님이 또 벌떼같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만 더 들으면 되는데 내일 하루만 더 듣고 가라고. 제가 사람이 좀 소심해요. 그래서 또 막 가려고 나서는데 하루만 더 듣고 가라니까 거절을 못하겠는 거라요. 이 거절을 못하는 게 좋게 쓰일 때도 있고 안 좋게 쓰일 때도 있는데 이런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성품이 그때는 또 쓸모가 있었어요. 그 옆에 또 만류하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이분들이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이러는데 그래 하루만 더 듣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야 됐다는 생각도 포기가 되어지고 그냥 들었어요. 뭐 간절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구원받으려고 애써도 안 되니까 들어보자 그냥. 그냥 듣고 있는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 마음에 싹 와닿으면서 아 내가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치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약속하시네. 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롭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럼 내 죄가 없는 거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말씀이 끝났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아 이제 내 죄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게 구원이 아니냐고, 이게 구원받은 거 맞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제를 할 때 맞다고, 그걸 믿는 게 구원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또 어떤 또 약간 엉뚱한 형제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고 이래줘야 기쁘고 평안하고 이럴 건데 저한테 또 뭐라고 묻느냐 하면 지금 이게 구원 같은데 맞나 안 맞나 확인을 봤는데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묻는 거예요. 하여튼 누군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참 교제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하마터면 또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도 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끝나가지고 아, 죄를 지어도 죄가 없지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때 인을 딱 쳐줘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난 뒤에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구원받기를 굉장히 사모했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많이 찾았는데 구원 안 받았다는 것도 알았고 마음도 열고 있었고 구원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복음을 다 들었는데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 뒤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잘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난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고 상도 받을 거야. 자기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입을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를 안 하실 거야. 나는 천국을 못 갈 거야. 이런 생각에 강하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사니까 당연히 허비가 오고 허비하니까 당연히 궁핍이 오고 이제 그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선을 행했다고 해서 인간이 행한 선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선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되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악하고 부끄럽고 형편없이 살았어도 그게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은 우리가 잘한 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못한 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어디로 자꾸 이끌어가느냐 하면 내가 뭘 잘했다는 생각 속에 내가 뭘 못했다는 생각 속에 자꾸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으로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고 교만하게도 만들고 반대로 사단은 너 잘못했잖아 부끄럽게 살았잖아 육신적으로 살았잖아 악하게 살았잖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서 그 생각에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입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내 기도는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거야 이런 생각에 우리를 얽매이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참 감사했죠. 구원받을 때 야,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부족하고 추하고 악하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구나. 그 믿음이 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또 여러분이 부족함도 있고 육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내줄 때도 있고 악하게 살 때도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생각에 여러분이 빠져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공고하고 어둡고 자유가 없고 뭔지 마음이 밝지 않게 되는 현상들을 삶 속에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걸 내가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후회가 있고 가책이 있고 정죄가 있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있다가 줄여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둘째 아들의 마음에 있는 게 구원받은 내 마음에도 똑같이 있는 걸 발견하면서 아, 이거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요.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 왜 돌아갔느냐? 자,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하고 돼 있죠? 아버지께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지요. 자, 둘째 아들이 아, 여기 있으면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면 잘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 속았구나.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망했고 줄여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갈 때 마음이 회개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 돌아갔냐? 줄여 죽을 것 같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직도 산 거가 뭔데? 라고 돼 있죠. 돌아오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아버지께로 오지만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진 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제 아들의 마음이 언제 회개가 되어지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를 믿고 살았죠? 내가 아버지한테 분깃만 조금 받으면 나 먼 나라에 가서 잘할 수 있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자,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 편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둘째 아들 마음에 있으면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 50% 하나님 50% 섞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마음이 너무 다른데 이 아들이 자기를 믿는 마음을 스스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치우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자, 왜 내어버려 두셨느냐? 죄악된 삶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자기 의의를 깨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의의를 깨뜨리죠.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의의를 쓰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의의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의의를 깨트리고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허랑방탕하게 살도록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치우도록 내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 속에 빠지고 이제 궁핍이 오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살며 돼지를 치고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왜 수고가 필요하냐? 우리는 안식을 원하고 수고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수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수고가 필요한 이유가 시편 10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에 수고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수고로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는 거죠. 스스로 낮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수고를 통하여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이 높은 마음이 그냥 낮아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수고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먼 나라에 가면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속에 실패를 주시느냐? 우리는 실패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하다. 인생에게 왜 실패가 필요하냐?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실패하는 걸 싫어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야 하고 선을 행하는데 실패해야 한다는 거죠. 왜? 실패가 와야 자기를 신뢰하는 데서 돌이켜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계속 성공, 성공, 성공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나 수고를 하도록 하시는 거나 실패하게 하시는 것은 다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자기 행위를 바라보니까, 자기 허물을 보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아버지가 애써 모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치웠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식 취급도 안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왔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하면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 아버지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일 은혜롭고 감사가 되는 구절이 하나 아버지는 이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이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행위가 어떠하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22절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우리말 성경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은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행위를 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 은혜를 입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잘한 거 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자, 이 누가복음 15장을 왜 기록하셨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을 열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너희들의 허물을 바라보고 너희들 자신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지. 자,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우리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행위에 묶이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내가 뭘 좀 잘할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을 넣어서 아버지를 떠나게 하고 자기를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빼내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했어, 이 생각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했어, 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 생각에서 회개하기 위하여 수고와 실패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에 묶이느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받지 않으실 거야. 자,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에서도 회개가 되어야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서도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사단은 우리 마음에 내가 잘했어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악을 행했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생각을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잘했다는 것은 교만한 것 같고 잘못했다는 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거야, 이 생각도 역시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한 걸 바라보는 것은 결국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실 거야, 책망하실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언제 회개가 되어지느냐?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갖고 있는 참 마음을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가 너 이놈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지, 너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지, 꼴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이럴 줄 알았는데, 혹시 그럴 줄도 모르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러분, 회개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과 너무너무 똑같은 맥락으로 이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고 돼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자, 너를 인도하여를 빼고 그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언제 마음이 바뀌고 언제 돌이켜지느냐?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확인하고 만났을 때,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나는 악밖에 행한 게 없는데 아버지는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인자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인자를 확인했을 때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았구나. 사단에게 속고 살았구나.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이러실지 몰라, 저러실지 몰라, 정죄하실지 몰라, 책망하실지 몰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인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아들을 향한 인자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인자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인자와 긍휼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이게 참된 복음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한 번은 제 아들이 가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출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아들이 처음 집을 나가던 날 집 문을 안 잠그고 잠을 잤어요. 그전에는 늘 문단속을 하고 잤는데 이놈이 나갔다가 후회하고 혹시 밤늦게라도 올줄 몰라. 그럼 내가 문을 닫아놓으면 야, 아버지가 정말 이제 나를 향해 마음을 닫으셨구나. 그럴까봐 문을 안 잠그고 열어놓으면 아, 그래도 아버지가 내가 밤늦게라도 올 걸 아시고 아버지가 마음을 닫고 계신 건 아니구나. 그래가 문을 안 잠그고 문을 이제 닫기는 했지만 안에서 걸어 잠그질 않고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들 방에 가봤어요. 혹시 이놈이 들어왔나 싶어서 문을 조심스럽게 싹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 이상한 게요, 이 자식이 집안에 있으면서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패 죽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새끼가 막. 근데 그 이상한 게 집을 나가버리니까 잘하고 못한 거는 다 사라지고 제발 돌아만 와다오 이만밖에 안 돼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집안에 있으면 막 야단칠 것도 많고 혼낼 것도 많은데 집을 나가가지고 안 오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추울 때인데 돈도 안 가져가고 가방도 안 가져가고 옷도 안 가져가고 어딜 나갔는데 야, 이 녀석이 어디가 또 얼어 죽는 거 아닌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목매가 또 죽은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제 좀 무섭게 해가지고 겁이 나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울고 서 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놈아, 집에 왔으면 들어오지 왜 서 있어?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제가 막 끌어안았더니 그러면서 막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또 아버지가 혼낼 줄 알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맞이해 주니까 막 고맙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래가 막 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이 마음을, 당신의 가슴을 우리에게 좀 보여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를 믿고 나가니까 아버지를 떠났는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버려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마음 안에 인자와 긍휼밖에 없구나. 둘째 아들이 이 마음을 만나니까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지금까지 자신을 정죄하고 두려움 속에 가책 속에 있었는데 이게 아버지에게서 온 마음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온 마음이었구나. 이 마음이 언제 버려지냐? 아버지의 마음이 확인되고 발견될 때 내 마음이 밀려나고 버려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정죄가 떠나고 가책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확인됐을 때 한없는 감사와 자유가 둘째 아들 마음에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자주자주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을 따라 정말 우리 자신을 믿고 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오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남은 수양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남은 삶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